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8일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일부 청사에서 셔먼 부장관을 만나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또 북한 주민이 처한 인도적 상황과 열악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일관된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8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G7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주권, 번영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포함해 가장 기묘한 국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경제와 민주주의 복원,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개발, 국제 보건 안보,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정상들이 만나는 올해 G7 정상회의는 독일 남부 슐로스 엘마우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이어 28일에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이란이 핵시설 감시용 카메라 27대 제거를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9일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자국 핵시설에서 27대의 IAEA 감시용 카메라를 제거한다고 밝혔다며 이는 IAEA의 이란 핵활동 감시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란 안에 남아있는 감시용 카메라 수가 40여 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으로 3, 4주 안에 이란에 대한 핵사찰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는 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자국 내 IAEA 핵시설 감시 카메라 2대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해군기지에서 8일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새로운 시설의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타일랜드만에 있는 내암 해군기지에서 창고와 캄보디아 해군 군함을 수리하기 위한 도크 건설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설에 대해 중국 해군 주둔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티바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중국군의 주둔 가능성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는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자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6일 익명의 관리들을 이용해 중국이 비밀리에 해당 해군기지에 자국군이 주둔할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공문 수출을 허용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굶주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행사에 보낸 녹화 연설에서 그것은 불행하게도 수십 개 국가가 물리적인 식량 부족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조우해의 마리우폴항과 흑해의 오데사항을 포함해 주요 항구를 차단하면서 2천만 톤 이상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길이 막힌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중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에 전례 없는 기아와 가난의 파도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8일 자국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시 중인 특별군사작전이 계획에 따라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실린 에벤저 대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계획을 3일 또는 일주일 안에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벤저 대사는 관련 계획들은 당초의 군사 계획의 기초에 구상됐으며 물론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의 전술적 변화도 당연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영국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부터 병원, 일반 회사, 큰 규모의 은행까지 70개 업체의 근로자 3,300명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입니다. 조건은 100대, 80대, 100입니다. 임금은 그대로, 노동시간은 80%로 줄이면서 생산성은 100%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에 대한 복지 여건, 근로환경, 양성평등 관련 현상을 연구하는데요. 주 4일제를 검토해온 비영리단체와 영국의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리고 미국 보스턴대학 연구진 등이 이 실험의 기획과 분석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무실을 떠나 원격으로 일하는 재택근무가 일반화했다가 다시 현장 근무가 늘고 있는 시점의 실험입니다. 출퇴근 시간과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이 근로자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퇴직하는 대규모 이직 현상이 일고 있는데요. 주 4일제로 늘어난 휴일을 영국의 노동자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주 4일제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줄이고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였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 앞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두 차례 대규모 실험을 했던 아이슬란드는 주 4일제의 효율성을 확인했습니다. 벨기에도 주 4일제를 법제화했고요. 아랍에미리트는 아랍권 최초로 금요일 오전까지만 일하는 주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프랑스, 한국 등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했다는 기업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주 4일제, 그러니까 한 주의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 일할 때는 1.5배 이상의 급여를 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변화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는 세계의 노동환경,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한국 서울 연남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탈북민 김원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양강도 삼지연은 오전부터, 오후에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쪽으로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황해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지역에 비가 많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금요일 아침 삼지연의 최저기온은 6도입니다. 계산이 10도고요. 중강 함흥이 13도, 청진 12도, 원산 14도입니다. 장전 개성은 15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평양, 남포, 해주, 신의주 아침 최저 17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영상 16도까지만 오릅니다. 청진이 19도, 신의주 17도, 해산 21도고요. 장전, 중강, 평양이 24도, 함흥과 원산은 25도까지 오르고 개성은 낮 최고 기온 26도입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비가 시작됩니다. 서해는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는 앞바다 쪽이 0.5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 협상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미주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지금 식량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곡물 수출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 협상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메블리트 자우시올류 터키 외무장관이 8일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 러시아와 터키 외무장관이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겁니까?
네, 양국 외무장관은 전 세계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흑해의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유엔 주도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역에 설치한 기뢰 제거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유엔 주도 방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유엔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이자 이 러시아와 가까운 터키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이 식량 위기 해소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터키가 언급한 유엔 주도 방식이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위해서 안전한 해상 확보를 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을 이 터키 해군이 호위한다는 내용을 골자랍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선 기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뢰를 제거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박들을 공격하고 러시아 함대가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해안 일대에 바로 접근할 거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기뢰라는 게 바다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이 제거 작업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흑해 항구 주변에는 수천 개의 기뢰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제거하는데 적어도 3, 4개월이 걸릴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르이 이바셴코 우크라이나 곡물연합회장은 흑해에 기뢰를 설치한 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바셴코 회장은 또 터키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할 만큼 흑해에서 힘이 강하지도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 EU는 이 러시아와 터키 회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EU 관리들도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식량 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 러시아 곡물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언급했는데요. 우르줄라 폰데올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건가요?
네. 폰데올라이엔 위원장은 분명히 말해주자면서 EU의 제재는 곡물 등 기본적인 식료품 원자재 공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폰데올라이엔 위원장은 EU는 러시아와 제3국 간을 오가는 곡물 선박들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고 또 항구 금수조차도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량 위기를 부채질하는 건 전적으로 러시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인프라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일 군 지휘관 회의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남부 항구 도시인 헤르손을 거쳐서 크름반도까지 완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1200km 길이의 철도를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크름반도에 물을 공급해왔던 북크름 운하도 다시 개통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크름 운하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원천 봉쇄했던 운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크름 운하는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에서 크름반도까지 약 400km에 걸쳐서 물을 공급하던 운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이 크름반도로 가는 길목인 헤르손에 댐을 건설해서 이 운하를 막았습니다. 그 이후 크름반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북크름 운하가 다시 개통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만에 헤르손을 장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댐도 폭파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8일 해당 지역 위성사진을 통해서 운하에 물이 다시 흐르는 걸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교통망과 급수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러시아의 점령지 통제가 더 강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점령지에서는 벌써부터 관련 행정조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민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헤르손과 자포리에자는 대부분의 지역을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임명한 친러 지역 지도자는 러시아의 편입을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러시아는 또 헤르손, 자포리자 주민들이 러시아 여권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면서 주민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주 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습니다.
네,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9차 미주 정상회의가 8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미주 정상회의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개막식에 참석했죠.
네, 이번 회의는 미국에서 28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주최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밤에 개막식 연설로 미주 정상회의의 공식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회의에 직접 참석하면서 정상들과 현안을 논의합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식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우선 서로 다른 입장과 다양성을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것에 항상 동의하진 않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호 존중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의 차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이번 미주 정상회의는 시작 전부터 약간의 불협화음이 들렸습니다. 주최국인 미국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를 초청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반발해서 볼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정상들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루과이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브라질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자이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국내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시사했는데요.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이 행사의 의미가 퇴색할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8일 현장에서 처음 조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미국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정상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세 나라가 지난 2001년 미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헌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미주 정상회의 헌장은 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현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주 지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은 경제 회복과 경쟁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국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내 국가를 위해서 3억 달러 이상의 식량 안보 원조를 제공하고요.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협력체인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출범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 민간 기업도 중미 국가 투자에 나서고 있다죠?
네, 미국 정부는 7일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 또 의류기업인 갭 등 10개의 민간 기업이 중미 국가에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연말에 마이크로소프트상에 투자하기로 했던 12억 달러 등 총 32억 달러의 민간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강요 회의에서 향후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 2022를 채택했는데요. 이 기본 방침에 5년 안에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대폭 증액하겠다. 얼마나 늘리겠다는 건가요?
네, 이 기본 방침에는 앞으로 방위비를 얼마로 책정할지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해서 사실상 일본 목표치도 이와 같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일본의 방위비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매년 일본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 안에 이를 두 배로 끌어올리려면 매년 상당폭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예전부터 방위비를 늘리겠다고 말해왔었죠.
네, 맞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정부 시절에도 일본은 북한의 위협,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역내 안보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건 처음입니다. 또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서 타이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이 기본 방침의 각주에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도쿄 회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은 타이완 해협의 중요성과 평화, 안보, 또 양안 간의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본 방침이라는 게 초안 내용과는 좀 달라졌다고 하죠?
네, 지난주 나온 기본 방침 초안에는 5년 이내라든지 타이완이라는 내용 등은 모두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논의 과정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 그리고 내용이 추가된 거네요.
네, 당초 기시다 총리는 2021년도의 기본 방침을 근거로 해서 2022년 예산을 편성하고 2025년까지는 재정 건전화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이 목표 규모나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면서 좀 더 강한 내용을 주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른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기시다 총리는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은 다음 달에 미국의 상원 의원격인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에 선거 공약으로 평화헌법의 개정안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이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서 군대를 가질 수 없고요. 또 일본 자위대도 교전권이 없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공식화하면서 군사 강국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가운데 상원에서는 별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을 앞두고 연방대법관을 위협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체조 대표팀 선수들이 주치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 FBI를 상대로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 연방하원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네요.
그렇습니다. 하원이 8일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올리고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23대 반대 204로 의원들의 당적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를 이겨내고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최근에 잇따른 이 총격 참사의 영향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한 총격으로 10명이 희생된 데 이어 텍사스주 유베이디 롭 초등학교에서는 총격으로 어린이 19명을 비롯해 21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의회 내 총기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 하원 법안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선 급한 두 청경 모두 피의자가 모두 18살이 되자마자 반자동 소총인 AR-15를 구매해 범행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소속 데드류 의원은 21세 미만은 버드와이저, 즉 맥주도 못 산다며 21세 미만이 전쟁용 무기인 AR-15를 사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달 연방항소법원이 21세 미만에게 반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조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의원은 18세와 19세에 20세만 돼도 군 징병을 위해 등록하라고 말한다며 총기 구매 연령을 21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하고 부도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하원 법안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민간인이 15발 이상 탄알이 들어있는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미성년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총기 보관을 엄격하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일렬번호가 없이 추적이 어려운 유령총에 대해 신원조회를 도입하고 일련번호를 받도록 했고요. 반자동 소총의 연사력을 자동 소총처럼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톡에 민간인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리고 하원은 주변이나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는 총기를 법원이 압수할 수 있는 적기법을 도입하는 법안을 9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하원이 통과시킨 법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대통령이 책상 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원에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상원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를 찬성하지만 공화당은 총기 소유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고 총기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상원의 현재 의석수가 민주공화 각각 50대 50입니다. 이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선 60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10표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상원에서의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한데도 이렇게 굳이 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겨냥한 조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기 규제를 주요 쟁점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건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의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은 우리가 모든 생명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하원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요구한 조처를 하고 있다며 누가 당신과 함께 하는지 아닌지를 기록해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날 하원에서 이롭 초등학교 총기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도 있었다고요.
네, 이날 하원 정부감독기업위원회가 총기 난사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롭 초등학교 총기 사건과 버펄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의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석해 총기 규제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 텍사스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건가요?
네, 이날 청원에선 미리 녹화된 아이들의 증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특히 11살 미아 세리오 양은 사건 당시에 총에 맞고 쓰러진 친구의 피를 자기 몸에 발라서 죽은 척해서 살아남았다고 증언했는데요. 세리오 양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고요. 세리오 양의 아버지는 딸이 총격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야, 이렇게 총격의 유족과 생존자들이 총기 규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상원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입니까?
예, 상원에선 하원의 법안과는 별도로 초당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10여 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비공개로 만나서 약 11시간 동안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타협안의 틀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논의하는 내용이 하원 법안과 뭐가 다른 겁니까?
상원에서는 하원 법안처럼 대대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논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완만한 조처들이 담기게 된 타협안에 다가서기 위해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로서는 총기 규제 논의에 나서면은 이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나선 공화당 6명 가운데 5명은 2026년까지 재선에 직면하지 않는 의원들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상원 임기가 6년인데요. 이들 의원은 올해 중간 선거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내년 1월에 은퇴할 예정이고요. 또 이들 6명 의원 중 누구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노리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규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그런 공화당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공화당 소속 존 코인인 의원은 8일 기자들에게 협상이 아주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안으로 합의를 도출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는 회의적인 생각을 보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났군요.
그렇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에게 위협을 가하려 했던 20대 남성이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8일 오전 체포될 당시 남성은 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체포된 지 몇 시간 만에 대법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예, 체포된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네, 26세 남성 니콜라스 존 로스키 씨로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로스키 씨의 가방에는 캐버너 대법관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과 탄약, 쇠 지렛대, 후추 스프레이 등 각종 위협 도구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캐버너 대법관 집까지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까?
예, 로스키 씨는 이날 택시를 타고 캐버너 대법관 자택 앞에서 내렸는데요. 당시 대법관의 집을 지키는 보안관 두 명이 로스키 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로스키 씨는 이어 응급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캐버너 대법관을 죽일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통화 도중에 보안관에게 제표됐습니다.
네. 자, 이 남성이 왜 캐버너 대법관을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까?
네, 로스키 씨는 경찰에 연방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데 분노했고 대법관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 로데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과 관련한 판결이죠?
맞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24주 전에는 낙태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을 방침을 담은 다수 의견분 초안이 유출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의 초안이 유출되는 건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낙태권 판례를 뒤집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 전역에서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시위가 벌어졌고요. 또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맞불 시위까지 벌어지면서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낙태 논란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예. 자,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대법관들은 누굽니까?
네, 언론에 노출된 다수 의견문을 보면 클라런스 토마스, 브렛 캐버너, 셰뮤얼 엘리토, 에이미 코니 베런, 닐 고서치 이렇게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입니다.
이번에 위협을 받은 캐버너 대법관도 그 중에 한 명이네요.
맞습니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대법관들을 겨냥한 폭력 위협이나 폭력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을 가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을 막고 또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대법원의 관련 초안이 유출된 이후에 대법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더 강화됐다고요?
예, 대법관들의 신변 안전이 위협을 받으면서 대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24시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위대는 대법관들의 자택까지 찾아가서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협을 받은 캐버너 대법관의 자택은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앞서 낙태권 지지론자들이 캐버너 대법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체조 대표 선수들이 미 연방수사국 FBI를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여자 체조의 간판 스타죠. 시몬 바이스 선수를 비롯해서 대투팀 주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인단은 8일 FBI가 대표팀 전 주치의 레리 나사르 씨의 범행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 국가대표 주치의가 선수들을 상대로 뭘한 겁니까?
예, 지난 수십 년간 나사르 씨는 미시간 주립대 대표팀, 또 국가대표팀, 체조팀 선수 주치의로 있으면서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사르 씨는 지난 2017년 연방재판에서 성추행 혐의와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60년을 받은 데 이어 지난 2018년에는 미시간 주법원에서 최대 17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FBI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FBI가 나사르 씨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것은 2015년 7월이었지만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서 실제 기소는 2016년 11월에야 이루어졌는데요. 그동안 나사르 씨의 성폭행이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FBI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본부를 둔 미국 체조협회는 지난 2015년 FBI 지부의 주치의인 나사르 씨로부터 3명의 체조 선수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FBI는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요. 나사르 씨가 재직하는 미시간 주립대가 있는 이 미시간주 당국이나 FBI 지부에도 관련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까?
예, 법무부의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이 지난해 7월 자세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는 2015년 9월 피해자 인터뷰를 한 이후 8개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나사르의 성폭행은 계속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FBI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나선 거네요.
맞습니다. 이전 미시간 주립대 체조 선수였던 사만사 로이 선수는 8일 FBI가 본연의 역할만 했더라면 자신을 비롯한 수백 명의 여성이 학대당하기 전에 나사르 씨가 멈췄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사르 씨를 최초로 체조협회에 신고한 매기 니콜스 선수는 이제 FBI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FBI 어떤 반응입니까?
연방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불법행위와 관련한 배상 요구에 6개월 안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FBI의 대응에 따라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상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선수들의 증언을 들은 후 FBI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최근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FBI 요원을 기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배상 요구에 참여한 피해자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맞선 급한 바이스 선수, 또 엘리 레이즈먼 선수 등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들을 포함해 전현직 체조 대표 선수들, 그외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등약 90명이 배상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네. 이 나사르 씨의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배상금을 요구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미시간 주립대 역시 나사르 씨의 범죄를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지난 2018년 미시간 주립대는 지난 수십 년간 나사르 씨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 300여 명에게 5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탈북민들이 스스로의 아이디어와 장점을 살려서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뭐든 해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의 출발인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동료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탈북민 김원준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저두 명이요.
아, 저쪽 창가 쪽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감바스랑 콜럼버스랑 진토닉이랑 비교해봐 하나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슬로우. 탈북민 김원준 대표와 실장 이준수 씨가 작년 7월에 문을 연 가게입니다. 낮에는 브런치 손님들로 또 밤에는 칵테일 한잔하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가게로 찾아가 보니까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김원준 대표가 키우는 반려견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가 부족하니까 파프리카를 썰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먼저 김원준 대표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지난 2007년 한국에 입국했고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김원준 씨는 하나원에서부터 이 창업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등학생 때부터 카페 문화,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생겨 그 이후 바리스타 과정을 듣기도 하고 또 워킹 홀리데이로 간 호주에서도 바리스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커피 관련 회사에 다녔는데요. 이제는 나만의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쯤 마음이 맞는 동료의 제안으로 이 가게를 창업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게로 넘쳐나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김원준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우선은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약간 어른들이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할수록 내가 가야 될 방향성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서 어떻게 잘못되면 두려움? 이런 것까지 나의 어떤 무기로 사용하는 거? 어디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몰릴 때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 연남동이란 곳이 마케팅이나 너무 좋은 곳들이 너무 많은데도 굳이 여기를 왜 선택했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치열하고 치열한 곳일수록 또 사람들이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것 같아요.
김원준 대표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잘 찾아내고 또 잘 따라하는 능력이 있어서 창업하면서도 뭐든 하면 된다.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게 전체적인 컨셉을 정할 때도 해외에 다녔던 경험으로 이 슬로우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었는데요.
인테리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약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중동의 어떤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 느낌의 부분을 가지고 있고 약간 2층은 바닷가에 그냥 지렛대 같은 거 꽂아서 천 이렇게 캠핑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와 루프탑을 같이 연동하는 그런 게 있고 인테리어적인 부분과 함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또 저녁에는 간단하게 칵테일을 즐길 수 있거나 외국에서 보면 그런 곳이 되게 많아요. 한국도 어차피 언젠가는 식당이란 자체가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접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미리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
하지만 생각처럼 가게 운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운영 첫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 높아진 때여서 손님을 맞이할 수 없었고요. 또 메뉴 개발에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주위에서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선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꼈고 시행착오를 또 주위에 지인분들이 잘 보완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짜 어려웠던 시기들을 계속 견디면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뉴 같은 것도 먹어보면서 저도 요리사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맛있게 더 예쁘게 만들려고 계속 스스로에게 피드를 주고 받고 그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현재 슬로우에는 김원준 대표와 실장 이준수 씨 그리고 직원 브릿까지 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많은 손님이 찾아와 김원준 대표는 최근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채용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뭐 다른 거는 안 보고 경력 이런 거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안 봐요. 일 센스 그리고 불만을 부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나에게 모든 게 특별했던 모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점으로 보고 저랑 같이 일해요라고 말을 하고 일 센스는 어쩔 수 없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쉴 때는 쉬고 막 앉아서 뭘 손님이 없으면 뭐 쉬어도 되고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쉴 땐 쉬더라도 할 건 하고 쉬셔야 됩니다라고 그럴 정도로 약간 저걸 청소해야겠어 아니면 저걸 치워야겠어 이러면 앉았는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조금 앉아있다가 저거 치워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건 바로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봐요.
김원준 대표는 경력보다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성격을 더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일하는 브리 씨는 일하는 시간이 너무도 즐겁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에서 온 브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뭐 음식점이라든지 막 카페 그런 일을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제 저희 사장님들이 되게 너무 재밌고요. 배울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친구 사이도 이제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웃으면서 하거나 막 장난치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더불어 이곳이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함께 일하다 보니 김원준 대표에게 배울 점 또한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라고 하더라고요.
일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냥 살면서도 저도 이제 막 개인적인 문제 있거나 고민 있을 때 이제 얘기하면은 그것도 되게 조언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니까 저도 너무 감사한 거고, 일을 되게 잘하세요. 되게 디테일하세요. 앞으로도 그냥 계속 힘을 내면서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창업한 실장 이준수 씨에게도 어떤 이유에서 동업을 제안했냐고 물어봤는데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뭐 커피숍에서 같이 일하다가 이제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장님한테서 이제 나오는 뭐더라 인상 자체가 사실 처음에 매료가 되긴 했었어요. 매료가 되고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일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되게 진짜 매력적이고 정말 이제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제가 좀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자주 이제 그런 뭐 친목으로만 만나고 있다가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만의 사업장을 가지고 싶다 이제 해가지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마침 친한 단골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사장님께 드리기 위해 지나가던 길에 들렀다고 합니다. 김지혜 씨입니다.
친한 오빠 동생 사이고 평소에 자주 찾아와서 단골 손님이기도 해요. 가게 와서 먹고 놀고 할 때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친해졌어요. 따뜻하신 분이고 되게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때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평소에 그냥 불쑥 찾아와도 항상 웃으면서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멋지게 해오신 만큼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믿고 더 좋은 공간, 더 따뜻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준 대표는 가게가 더 잘 될수록 이것만은 꼭 지켜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마음인데요.
앞으로도 약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더 크게 돼도 자체 모티브는 겸손한 걸 바탕으로 가고 싶어요. 저도 나이가 젊었으니까 북쪽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기업해서 많이 후원 받아가지고 잘 되신 분들도 많고 겸손한 분들도 많지만 돌아서서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자세로 가다 보니까 회사도 잘 안 되고 또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런 걸 만들기 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나는 꼭 내 소중한 사람과 내 모든 것들을 겸손함을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끝으로 김원준 대표에게 북녘에 가게 되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우선 자신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고요. 고향에 가게 된다면 도시 설계를 해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북녘에 가면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북쪽으로는 산에 밑으로 있으면 골짜기 있으면 강이 흐르고 바람이 그 통로를 이루어져요. 아예 없는 곳을 도시 설계만 잘해도 도시 하나로도 100년, 200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진짜 도시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은 거. 자연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의 것들은 잘 녹이고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나씩 넣어가면서 하고 싶은 거. 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충 말해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So, I heard that our company is moving to a new build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Yes, I heard that from HR.
So, where are we going?
It's very complicated.
Give me a rough idea.
It's not that simple to explain.
But the moving will happen 6 years from now, is that right?
Just about right. John이 저에게 회사가 새 건물로 이사 간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It's very complicated, 매우 복잡하다고 말하니까 John은 대충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Give me a rough idea.
대충 말해서 이런 표현도 rough를 씁니다.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해서 라는 표현이었고요. 또 이사는 6년 후에 가는 거냐는 질문에 제가
Just about right.
대충 맞습니다. 완전하게 맞다고 하고 싶으시면
Exactly right.
대충 맞아요는
Just about right.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말해달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signing a contract with the BBC radio station. How much did you sign up for?
Well, I can't say yet.
Just give me a round figure.
But I haven't signed yet.
Just give me a rough estimate.
We're still talking.
Just give me a rough idea.
$1 million.
$1 million?
That's in the ballpark.
제가 잔에게 BBC 라디오 방송국과 얼마 받고 계약했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서 대충 말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Just give me a round figure. Just give me a rough estimate. Just give me a rough idea.
또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100만 달러냐고 제가 물었을 때 잔이 대충 그 정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t's in the ballpark.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Ballpark, 야구장이죠. In the ballpark, 야구장 안에 있다. 공이 야구장 안에 떨어졌을 때가 있고 공이 야구장 밖에까지 나가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In the ballpark, 야구장 안에 있으면 정확한 지점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충 공이 In the ballpark, 야구장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충 맞다는 표현을
It's in the ballpar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Could you do a voiceover for this project?
What is your budget for talent?
Would you do it for $5,000?
That sounds like it's in the ballpark.
제가 존에게 voiceover, 성우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얼마인지 물었고 제가 $5,000라고 액수를 얘기하자 자기가 대충 예상한 금액과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That sounds like it's in the ballpark.
그럼 끝으로 대충 얘기해 주세요.
Give me a rough idea.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at our company is moving to a new build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Yes, I heard that from HR.
So where are we going?
It's very complicated.
Well, give me a rough idea.
It's not that simple to explain.
But the moving will happen 6 years from now, is that right?
Just about righ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대충 얘기해 주세요. Give me a rough idea. 대충 말해서, roughly speaking. 대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